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저희들의 삶의 능력이 되며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하심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요, 다 좋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물론 사람을 만드시고도 하나님이 아주 심히 좋게 여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좋게 여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족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계획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었다 그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인생이 마땅히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먼저 되찾아야 될 것이 예배자로서의 삶입니다. 예배자로서의 자리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제일 먼저 못하게 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뭔가 인간이 한계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들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빌고 구하는 그러한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마치 신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로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는 것은 이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는 언제든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지으신 바 되고 살리우신 바 되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 자요, 하나님은 하게 하시고 나는 그것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생활, 아니 우리 삶 자체가 다 뒤죽박죽이 돼요.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뭐를 구할 수도 없고 물론 나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다고 바치라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려는 것은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제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짐으로써 그 죄의 대가로 자기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갖다가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각을 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그대로 산제사라는 거는 우리 몸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의 의사로 내가 살아있는 내 판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사실은 끌려서 사람이 뽑아가지고 사람이 죄를 전가해서 사람이니까 동물로 보면 사실 당하는 거예요. 동물 자신이 자기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보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리라. 그런데 우리 몸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형태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생활하는 그 나예요. 내 속에 내 영혼도 있고 내 마음, 내 생각, 그리고 나라는 감정과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지만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그 활동하는 생활하는 그런 거는 우리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들이기 위해서는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내 몸을 들이기로 한 마음이 돼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고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원래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라고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끌어 정말 말이 하나님이지 종처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뭐든지 해달라고 졸라대는 그러한 그 마음이 우리의 그 갖고 태어난 육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부탁하고 그리고 힘들 때또 정말 살려주세요는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은 대답만 하지 실제로는 하지도 않고 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할수 없는 것을 가장 이해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고 말씀대로 살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아주 장사 지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거듭나게 해주신 그 거듭남의 부활의 능력 안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동의의 고백,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인정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하셨는데 안 하셨다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세계를 지은 것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 그렇게 안 믿지요. 그안 믿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니고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불어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창조 때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도 창조가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믿고 인정하듯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듯이, 십자가의 그 도,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혔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과 죽음은 모든 인류의 그 죄진, 모든 인생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대속죄물이 되는 거예요. 화목죄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이제 그 사람은 옛것, 그 갖고 태어난 자연인으로서의 모든 것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고 그리고 모두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 누구든지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나를 기준으로 하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믿고 믿을 수 없을 때는 믿음이 전혀 내게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심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오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이제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새 피조물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살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들은 동물들을 자기 죄를 전가시켜서 그 제물로 바치고 그것을 다 해준 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 교제, 그리고 동행함을 누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도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의 죄를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나서 그가 들어갔어요. 만약 죄 있는 대로 그대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 임재 안에서 그는 죽어야만 됐기 때문에 죽어도 시신을 꺼내러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방울소리가 없으면 줄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시신을 빼내야 되는 그럴 정도로 지성소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전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거룩성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됨으로써 마치 하나님이 이제 거룩하시지 않은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누구나 그냥 쉽게 가버리고 쉽게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뭐 얘기하고 놀고 뭐 물론 철부지가 어른을 어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 그런 누림 그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아무리 친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린 예배자예요. 아무리 그분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라 그래도 지금의 자녀는 하도 버르장머리 없는 자녀가 많고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맞서는 자녀들이 많으니까 지금 식의 자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에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에게 잘못하면 눈을 빼가지고 다 죽여서 까마귀 밥이 되게 하라고 말을 아주 뭐랄까 강하게 하면서도 그것을 굉장히 엄한 법으로 다스렸습니다.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어요.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것이 거의 동일하게 쓰이는데요. 그분들을 말하자면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권위와 그분들의 그 말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마음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가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식들이 가장 부모들을 엄하게 잣대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허물을 제일 잘 알잖아요. 부모들의 어떤 좋은 면도 알고 부모들에게 많은 은택을 입은 것도 사실이지만 또 부모들의 인간된 어떤 약점이나 단점도 많이 안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어떤 때는 부모에게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높이 앉아서 그 부모들을 잣대질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 뱃속에서 나와서 그들을 통해서 자란 자인데 결국은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판단하는 자로 자식이 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셔서 살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말하자면은 좋다 나쁘다 선하다 어떻다 하나님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하고 하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것과 비판하고 듣지 않으려고 대적하는 그러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이제 뭘 물어보거나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 그 아이들이 듣고자 해서 대화를 하는 것과 아니면 자기들의 주장을 나한테 설득시키려고 해서 대화할 때는 전혀 태도가 달라요. 자기의 어떠한 주장을 설득시키려고 할 때는 나의 말을 듣지 않기로 아주 마음으로 미리 정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번에는 엄마를 이겨야지예요. 그런데 옳고 그름이 아니라 미숙하고 성숙함은 다른 거거든요. 어린아이가 생각하는 거와 어른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식으로 생각해요. 그것은 죄라기보다 당연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식으로 생각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옳은 길을 가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에게서 양육받도록 하였고 부모에게 그 자식들을 하나님의 길로 잘 인도하도록 그리고 본이 되도록 부모에게 먼저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사실 부모가 먼저 받아요. 자식이 먼저 받아요. 부모가 먼저 받아요. 그럼 부모가 또그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자식이 보고 자라요. 그리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 앞에 어떻게 행하고 사느냐를 자식들이 보고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부모 공경하랜다라고 나 공경받으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단다를 그 아이들에게 사실은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말은 너무나 범람하게 많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고 교리가 이렇고 뭐가 진리고 뭐가 많이 써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 있고 그 말씀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할 때는 우리가 서로 걸러 넘어지고 아까 우리 옆에 있으면 부모들의 약점과 단점을 제일 많이 안다 그랬어요. 서로가 낮아지지 아니하고 서로가 비판하고 서로가 물고 먹고 그러한 모습이 정말 교회 안에도 뭐 세상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들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도 많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나를 거룩한 산재물 드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 그분이 대속죄물 되시고 그분이 화목죄물 되어 주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 주셔서 우리도 드릴 수 있게 된 그러한 하나님의 정말 사랑과 은혜에 열려진 길인데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뭐가 할수 있어서 하나님에게 기대되는 뭘 갖고 있어서도 아니요. 물론 하나님 앞에 합하거나 하나님 앞에 공로 있어서 그러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고 지금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라는 그러한 지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가 몸을 드린다는 것은 실질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 앞에 내가 사는 것이 우선이죠. 남에게 가르치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 아이는 자라요. 솔로몬이 삼촌의 자문을 얘기했어도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지식의 근본이요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상숭배하지 말으라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자예요. 악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본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본인이 여자에 빠져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명철, 하나님에게로부터 그 말씀을 지켜 행해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음녀에게 걸려 넘어지고 세상에 그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 쭉 설명을 그렇게 장황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거듭거듭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그 못한 결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그 나라가 분단이 돼 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되는 거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순종해야만 되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온갖 인생에게 자비로서 베풀어 주신 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그 뭐랄까 대면할 수 있게 된 거. 나를 그분이 받아주신다. 나를 알아주신다. 내 안에 와주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 자비예요. 저는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이 정말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선한 것은 없대 하나도 없는 그 죄인이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다시 말하면 악인이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벌 받아주셨다. 그것이 십자가죠. 내가 받을 벌을 처형을 대신 당해주신 거예요. 내가 가야 할 지옥을 그분이 음부를 가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분을 하나님이 부활의 그 능력 속에 나의 새 생명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잘 얘기하죠.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살았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여호와는 너의 기업이요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내가 하나님한테 받아진 것이 얼마나 큰 자비워. 그것이 감격이고 감사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기업이 되어 주셨다. 그거는요, 말하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로서 살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에 내가 가게 되어서 내가 천국에 그렇게 가서 이제 거기서 영원토록 살리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빛을 발하고 우리를 그래서 세상의 빛이요 땅의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그 증인은 우리가 예수님 되심을 입으로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증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를 통한 것이 삶을 통해서요. 내 몸을 통해서. 내 몸을 드리지 않으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내 몸은 세상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냐? 아니요. 내 몸이 하나님한테 드려져야 내가 세상에서 살아도 하나님이 나타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잖아요. 내 생명 하나다 해도 우리가 지금 생명을 내 거가 아니라 생명은 받은 거예요. 거둬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사는 게 당연하게 내가 산다라고 얘기하고 사는 우리예요. 그런데 내몸 하나인데 내 몸을 누구 것으로 하고 사느냐. 이것을 뭐를 위한 나의 몸인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는 이제 처음에는 부모를 위해서 살았고 한 20대 부모 위해서 살았고 그분은 이제 사관학교 가서 쭉 군에서 이제 제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20몇 년은 나라를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 그 학교 해가지고서 결혼시켜서 그렇게 키우느라고 해서 또 살았고 그런데 이제 환갑도 지나고 했으니까 이젠 정말 주님만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태어났을 때부터 주님의 것이었는데 그분은 사실 지금 예수를 믿게 된게 아니라 일생 그 대대로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60년까지는 주님을 위해서 산게 아닌 고백이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에게 잘하고 나라에 잘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자식들에게 잘하고 교회에 잘해도 하나님께 잘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선순위가 언제든지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중심과 모든 목표와 모든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틀려버리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지만 하나님 섬기는 거는 제일 나중이 돼버려요. 우선순위가 항상 가족이고 나라고 직장이고 그것이 내게 더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건 안 하면 당장 야단 맞고 당장 뭐가지 당하는 것 같고 당장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는 안 해도 하나님이 봐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아니요. 지금 자비로우시니까 나와서 예배드리고 너의 몸을 드리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드려서 우리 세상에서 못 살게 하냐? 아닙니다.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느냐에 의미를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길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고 산 모든 삶은 정말 내가 60년 헛살았다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없으면 나라가 안 됐어요. 자기가 없으면은 부모가 못 살았어요. 자기가 없으면 자식이 뭐안 됐어요. 아니요. 사실 다 자기라는 존재라는 거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없어도 세상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이유에 순종하는 것은 하루하루 시간 놓친 거잖아요. 하루하루 헛산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만 더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60년이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동안 교회에 갔고 그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장로님이 됐고 그리고 목사님이 됐고 그리고 뭐 했지만 사역이 삶은 아닙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몸 전체가 그렇죠. 우리의 몸은 사역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가도 있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고 깨나 살으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먹으나 마시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손과 발 그것이 의의 병기가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다시는 이제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건 너의 가족과 너의 이웃과 너의 나라와 너의 그러한 너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내 가족을 생각해 주시는 분은 나보다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내 가족에게 유익을 주려면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파송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돼요.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선 우연이라 그러고 뭐 이래서 저래서라고 굉장히 서로들 이렇게 그 역사에서 일어난 일, 사회적인 일, 지금 요번에 남북 정상회담 그런 것도 많이 분석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비평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학박사 돼서 비평하고 정말 매스컴을 타가지고 그런 데에 서서 나의 말발이 나의 어떠한 그 의견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도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자 되느냐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타나요.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도 쓰십니다. 쓰시려고 하면 누구든지 써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베푸신 자비는 뭐예요? 내 몸을 받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채우시고 그분이 보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을 떠나서의 의미와 그분을 떠나서의 어떠한 길과 목적을 가지면 우리는 길 잃어버리는 것이요, 방황하는 것이요, 그리고 세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에 가장 그 모든 것을 갖추고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지식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많은 것을 갖고 있고 그것을 오히려 자긍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는 거듭난 자들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제일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감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다. 예배자가 된 거다. 그리고 그것을 누린다는 거, 은혜를 받은 은혜를 누린다는 건 몸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셔서요. 대화하시는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그 아까 솔로몬 얘기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졌을 때 북쪽은 그 예루살렘까지 성전에 올 수가 없으니까 산당에다가 그 회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방식이나 자기식들이 거기 가서 그 섞여버린 거, 혼합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 카톨릭의 그 예배식을 보면은요, 그 남아프리카나 그런 데 가면은 또 남아프리카의 어떤 그 토속적인 거하고 카톨릭이 같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와 그러한 그 예배가 같이 되어 버린 거. 예배식의 어떠한 형태가 바꿔지는 거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거를 사람은 갖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예배 자체가 혼합이 돼 버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게 됩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가 돼 버려요. 우리가 지금 맞는 예배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신교와 구교가 다르고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고 강단이 다르고 예배 순서가 다르고 뭐가 다르잖아요. 그전에는 묵도로 시작해가지고서 축도로 끝나는 게 예배였는데 지금은 그냥 찬양으로 쭉 이어지는 예배도 있고 예배의 어떠한 그 형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파이프 오르간만이어야 됐었는데 피아노가 들어갔고 지금은 전기 음을 내는 요새 그러한 그 현대 악기들도 들어가지요. 그거가 들어갈 때마다 교회들이 얼마나 난리를 해요. 무슨 사탄이 들어오는 것처럼 야단들을 하지요. 그런 건 어떤 문화적인 거라고 볼수 있어요. 원래는 파이프 오르간도 교회 못 들어갔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까지는 회중은 찬양을 같이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성가대가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서 할수 있었던 것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하나의 예배 순서의 장식이 됐다가 요새는 또 찬양이 예배의 어떤 흐름에 들어갔다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보면은 이렇게 변화돼 가고 있는 거 우리들이 아는 것만 해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어떤 영적인 유행 같이 오는 거 그런 게어그 마라나타나 호산나나 그러한 걸 통해서 그 복음 성가들이 세계적으로 생기게 되었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뭐 그다음에 치유 사역, 가정 사역, 회복 사역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지금 리더십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계속 어떤 그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뀌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안 바뀌세요. 성령께서 우리 몸을 산제사들이라는 거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어떤 예배식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몸, 나의 삶, 그것을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살리우심을 받는 그 목적 가운데 그분의 살리우심 가운데 나를 딱 갖다가 넣는 거는 그것은 성령으로 인한 영적 예배고 그것이야말로 예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 몸을 드리는 것은 마음이 드려져야지만 몸이 드려진다는 걸. 그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요구고 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우리가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아니고요.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신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이 받기를 원해서 누구든지 오라 하면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에게 다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초청하셨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누구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자. 내 안에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그리고 나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되도록 나를 내어드린 그러한 자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님이십니다. 안식의 주예요. 안식일의 주님도 되시고 안식의 주도 돼요. 유대교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이라고 지금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기념해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 날은 어디예요? 안식일도 아니고 주일도 아니에요. 사실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왜 언제든지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다시 말하면 나는 그분의 지으심 받은 살리우심을 받는 자요, 피조물이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임하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의 신앙은 삶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배도 삶이고 찬양도 삶이고 순종도 삶이고 우리의 봉사도 삶이고 모든 것이 헌신도 삶이고요. 삶이에요. 삶이라는 거는 생각하는 거, 우리의 마음 먹고 감정, 그리고 우리의 말하는 거, 우리의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삶이에요. 그 삶 자체를 영적인 예배로 하라.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만 해라. 성경 읽는 시간, 뭐 기도하는 시간, 그 사역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전부 영적 예배의 삶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게 붕 뜬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몸을 드리는 거니까 드린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말로 나타나듯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잖아요. 우리의 속에 있는 것 우리의 눈이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속에 있는 것 표정이 다 말하잖아요. 꼭 말만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이삭이 이제 내년에 이맘때쯤 태어나리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라가 천막 밖에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라 보고 왜 웃었느냐 그랬을 때 사라가 나 웃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속으로 웃었다라 그러고 천사는 너는 웃었다 그러고 사라는 웃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사라는 자기가 웃었다라고 의식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사람을 비웃거나 사람을 업세여기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그 마음에서 일어난 일들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일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딱 본 거예요. 근데 지적을 해줬더니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출 때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들춰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옳으니이다. 그것이 정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 사람 건 덮어주고 내 것만은 그냥 꼬투리꼬투리 다 꺼내시고, 아니 하나님은 꼭 눈 이렇게 저기 무섭게 뜨고 내 그것만 쳐다보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암덩어리요.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서 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는 모든 그러한 고통에서 덜어주고자 하는 거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냥 죄 속에서 살다가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거룩하게 살으라고 거룩한 제물로 내게 드리라. 내가 거룩이니 내가 너를 거룩하게 살리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거룩이라는 단어에 어떤 것도 우린 사실 잡을 수가 없어요. 본 일도 없고 만진 일도 없고 깨달은 일도 없어요. 그러나 거룩이라는 단어가 온전히 순전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정말 치우침이 없고 아름다운 그러한 완전한 거라는 거는 우리가 개념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길 원하는데,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아직 거룩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받질 않습니다.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래요. 그거는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길은, 그런 방법 또는 하나님이 다 해준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는 지금 어떤 세대인가? 우리가 자랄 때하고 지금의 세대는 참 많이 변하죠. 가치관이랑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는 특히 와서 보면 좋은 게 뭐냐? 잘 산다는 건돈 많은 거고, 훌륭하다는 건 높은 지위에 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지향하는 거는 남한테 칭찬받고 예쁘다 소리 듣고, 그리고 남한테 인기 있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뭔가 칭찬받고 훌륭하다고 얘기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요, 칭찬받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무언가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요. 아까 신앙은 삶인데, 신앙은 일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 얘기지만 미국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할 때그 젊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주유소만 다닌다. 왜냐면 아이들이 몰려서 여기 부흥회, 저기 부흥회, 여기 집회, 저기 집회 막 몰려 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무슨 서로 생일날도 있지요, 졸업식도 있지요, 무슨 뭐가 있지요, 뭐가 있지요 하니까 아이들이 몰려 다니는 자체에 그냥 신났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아이들이 정말 가정에서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이웃 돌봐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몰려 다니는 게 기쁜 거예요. 물론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마약 안 하고 알코올 중독되지 아니하고 도적질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다른 일 하지 않는 것보다 교회 아이들이 그러고 몰려 다니는 거, 아이 그걸로 자 다행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삶의 어떠한 그 목적이라 그럴까, 그 목표가 세상에 가서 그 뭐랄까 도둑질 안 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사람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목적이라 그럴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타협하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발돋움해서 애써서 되는 일 아닌 거 압니다. 그게 짐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시니까. 그러나 아이들을 키우는데 바른 길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이 그냥 즐겁게 노니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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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다 보면 그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괜찮아 괜찮아가 그 아이들의 만족과 그 아이들의 즐거움에 젖어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언제 가르치고요? 어른 돼서 가르치려고요? 그러면 그 젖은 그 구습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성경은 아기 때부터 가리키라고 그랬고, 어려서부터 가리키라고 그랬고, 나가나 들어가나 뭐를 하나 앉으나 서나 가리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가르쳐도 세상이 가르치는 그 세상의 길과 세상의 가르침이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유혹이 되고 미혹이 되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일주일 중에 학교를 몇 시간 가 있고 학교에 가는 날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배우고 거기에서 익히고 그 다음에 또 테레비 보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나님한테는 언제 길, 그 길은 언제 가며 그 말은 언제 들으며 그 점검은 언제 받느냐 이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데 말씀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언제든지 모시고 살면 우리가 회사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어디에서 뭘 하든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런데 세상에 팔려가고 그리고 사람에게 팔려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못 듣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거기서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지금 살 수가 없게 된다는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에서 좋다는 게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고 세상이 옳다는 게 하나님이 옳다는 거 아니고 세상이 지향하는 게 하나님이 지향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아, 그래도 현실이 그러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세대가 점점 악해지고 타락해지고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다 문란해지고 그거는 지금 세계 다 정말 흐름이 그렇지요.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 거룩에 대해서 얼마만큼 민감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그 지켜나가야 되는 건지 몰라요. 한국에는 입시 때문에 그냥 부모들이 다 양보해야 돼요. 입시에 뺏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입시에 뺏겼어요? 세상에 뺏겼어요. 어떤 집사님이 한 번은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합하게 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제일 유익하고, 제일 우선인 줄은 아는데도, 아이들을 학교, 대학 가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학원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그림도 그리게 하고, 한문도 배우게 하고, 주판도 배우게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성경은 갈 공부가 없다 얘기예요. 갈 공부 시킨 일이 없다. 교회에서 어디서 와라, 배워라, 들어라 아무리 해도 거기 갈 시간보다는 우선 학원에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자기 특별 활동이라 그럴까 해야 되고 거기에 아이들을 다 뺏겨버렸다. 그러면서 회개하시는데 문제는 돌이키시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회개가 사실은 아니 되지요. 물론 엄마의 기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아이들 잘하면서 세상 아이들 식으로 얘기하면은 준수하게 잘 자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된거 아니에요. 오늘도 또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비춤 받고 죄를 토해내고 그리고 더 거룩해져야 되는 매일매일 더 잘하고 더 전진해야 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됐다가 없어요. 엄마 내가 이제 어른 됐는데 잔소리하지 않는 거 그래 엄마가 이제 잔소리하면 안 돼요. 잔소리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그 아이 자신은 뭐예요? 이제부터 자기가 자기 삶에 책임지게 하나님 앞에서 듣고 배우고 하는데 엄마한테 듣고 하던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길을 갈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옆에서 나를 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놔두지 않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사방팔방에서 잡아당겨.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엎드려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의 그 삶이, 저의 가정 안에서만 하더라도 교회와 그 조그마한 그 사역 안에서만이라도 옆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요구하는 거 제가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몸이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 짐을 덜어주신 것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게 하는 것만 했다예요. 하게 하는 말만 하고 하게 하는 것만 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다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 거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하고 하게 하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 해야 돼요. 그잖아요. 다 해야 순종해. 다라는 거는 언제나도 돼요. 모든 것도 돼요. 그래서 세대를 따르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좇아 행하라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인이 되었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라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생각을, 마인드를 새롭게 하래. 마인드를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낮추고. 왜?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어요. 내 생각은 내 중심이에요. 내 생각의 그 터는 원래가 세상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떡하라 그래요? 나를 버리라고 그러지. 나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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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라는 얘기 안 하세요. 근데 그 나를 버리는 그내 중심의 생각, 나로부터 떠나지 못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따르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함을 받아라 하는 건 계속 새롭게 함을 받아야 돼. 다시 말하면 계속 내 생각은 모든 거 사로잡아 굴복시켜 하나님 앞에 포기시켜야 돼.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훌륭해도 땅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하늘과 우리를 사닥다리 나서 오르내리게 하는 거지. 이 땅에서 이길 가고 저길 가는 건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하늘이 열린 길이에요. 하늘하고 이어져 있어요. 거기에 천국이 있고 거기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그곳에서 안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땅끝 어디 가도 돼요. 예루살렘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뭐 유다 땅끝 어디 가도 되는데 성령으로 인해서 가면 그곳에서 예수님 증인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지 않으면 그거는 어디 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애써 힘써 해도 결국 내 영광이나 나타내죠. 종교인으로서의 거룩한 각오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거룩한 각오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고 천국을 차지할 수가 없고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받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안 받겠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렸지만 내가 너희들의 그 재물 태우는 그 연기나 그 냄새나 그 북치고 저기 춤추가는 그 소리나 너희들의 모든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랬고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왜? 너희들이 입으로만 하고 있고 너희들이 말로만 하고 있고 마음이 떠나 있으니까 그래. 마음이 떠나 있다는 거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었고 그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다는 얘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하늘의 생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 임하면, 성령이 밝혀주면, 말씀이 나를 비춰주고, 역사하면, 말씀은 어떤 예리한 양날 달린 검보다도 그 날카로워서 영과 혼을 갈라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것과 천사의 탈을 쓴 사탄의 것과 세상의 것과 그리고 내게 혼합된 그런 것들 그거를 갈라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빛은 그림자가 없다 그랬어요. 어두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은 어떤 흑암을 비춰도 빛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에 어둠이 없다는 건 그림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냥 다 뚫고 가요. 그런데 그빛 가운데 비친 것은 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몰랐었을지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빛 가운데 드러난 건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 보혈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성도들 속에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그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죄와 모든 허물이 드러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빛 가운데 나온 것은 다 빛이니라. 책망 만든 것마다 빛 가운데 나오지만 분명히 빛으로, 말씀으로 비추셔서 우리에게 그 비춰지는 거는 책망이에요. 훈계고 찔림이에요. 어찌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구나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죄로 고백하면, 그것이 드러나면, 그거는 보혈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깨끗하심 있고, 정말 기억하시지 않는, 그리고 이미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인치시고, 우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해 계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주님을 찬송할 때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말씀이, 또 그분의 그 위로가,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이 내가 체험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마지막에 있는 그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잘 얘기합니다. 지상명령이라는 건 제일 높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받으신 거죠.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마태복음의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보고, 뭐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드려질 때 성령이 우리의 몸을 주장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셔서 이걸 하게 하신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리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으로 하는 거죠.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냄침을 받지 않고 누가 가겠느냐라고 합니다. 저도 선교사로 쭉 살아왔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건강이 안 좋고요. 또 많이 지쳐 있는 것을 볼때참 마음이 아파요.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그 늑대 속에 한 마리 양을 보내는 것 같이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우리 그 예수님을 봐도 그렇고 제자들을 봐도 그렇고, 거기에서 자신의 어떤 자기 연민이나 슬픔이나 그러한 갈등 속에 들어가지는 사실 않잖아요. 순간순간 옵니다. 왜냐면 자기와의 싸움이니까. 자기 속에는 있어요. 그러나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된 자가 아니에요. 이룬 자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길을 오직 한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길 되시니 오직 그 길만을 가는 거고 오직 그 뜻대로 하리이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르소서의 그 헌신을 지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은 그만큼 자기가 시달리고 자기가 힘을 잃고 자기가 세상에서도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기가 되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있으면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으면 시들지 않다 그랬어요. 내 안에 있으면 열매가 풍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도 내가 잘 모르지만 깨닫지 못하는 우리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고 마땅히 알 바도 알지 못하고 할 바도 알지 못하는 우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신다 하시는 주님 그냥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신다 하니 그것이 자비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감사죠. 그것이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고 내 지식이 아니고 내 공로, 내 애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심을 나타내는 그릇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정말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사역하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무슨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주님에게 나를 내어드린 사람이에요. 왜?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주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시작이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이루심을 우리는 믿고 나에게서 이루소서 나에게서 나타나소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친히 행하시고 이루심에 대한 의뢰가 믿음이지 내가 그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애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와 계신 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받아진다는 것, 우리의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말 예배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누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공로 세우고 나와서 머리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뭘 못했으니까 하고 자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오셔서 나를 받으신다. 나의 모든 나됨을 가장 잘 아는 주님이 오직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에 오늘도 나를 받으신다. 그 받으심이 우리의 오늘의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그리고 헌신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셨고 우리를 살리셨다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 죄 중에 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구원이 없다 하셨고 새 삶이 없다 하셨고 영생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삶에 적용되고 그리고 인정되고 옳습니다. 고백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체험되고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생각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 하나님 채우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